몇 년 전에 우리 여름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학생들, 유스그룹 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뭐 여러 학생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드는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참 조용한데 드라마 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하고 좀 친해졌는데 저는 이제 그 학생이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줄 알았는데 시니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마 지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녀와서 이제 대학교 원서를 낼 때쯤에 제가 시니어라는 것을 알고 너는 학교를 어디 집어넣니? 딱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대학교 안 간대요. 대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선교 가려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얼핏 들었는데 제가 다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선교 가려고? 그랬더니 이슬람 그 지역으로.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막 탈레반 해가지고 아주 막 심각하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모슬렘권, 아주 심한 모슬렘권에 가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교를 안 간대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도 대학교는 가야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뭐 듣지도 않고 아주 그냥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시는 여기 시카고에서 시카고 베이스를 중심으로 시카고에 계시면서 그 수단 쪽에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오지에.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우연히 만나게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아주 심한 모슬렘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몇 학년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죠. 딱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그게 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프로페셔널하게 NGO 단체를 통해서 교육받고 가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뭐 그랬는데 좀 대화가 안 돼요. 또 영어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학생 선교 제가 가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단기 선교 데리고 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도 안 가고 얘가 이슬람권 오지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면은 그 부모가 나중에 그걸 알면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그런 거는 두렵지 않지만 얘 인생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그 인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그 성경 공부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인도,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그 인도란 책을 영어 버전을 사가지고 그 학생한테 줬어요. 내가 너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기가 힘들고 그래도 이 책이 이분이 아주 확실한 분이니까 너가 이 책을 읽고 너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행히도 그 학생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 책을 봐줬기 때문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학교를 갔고 이제 대학교도 잘 졸업했고 이제 타주로 가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그 인도라는 책을 왜 좋겠어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제임스 패커의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그 주빌리에서 하는 그 기도에 가가지고, 부흥에 가가지고 저보고 통성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짧은 기도를 인도하는데 좀 제가 이 통성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다가 좀 어제 밤에 했더니 갑자기 좀 약간 좀 목이 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게 뭐예요? 환상을 본다는 게 뭡니까?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탈북자인데, 우리가 고난에 행군할 당시에 북한에서 약 30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고, 30만 명 정도가 탈북을 했는데, 이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변을 중심으로 막 중국 교회도 부흥을 하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30만 명의 그 탈북자들이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30만 명 중에 15만 명 정도가 다시 북한 땅을 들어간 거예요. 탈북했는데 왜 들어갔냐면, 복음을 전하러. 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목사님도 그때 예수를 믿고 다시 탈북했다가 북한 땅에 들어간 그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15만 명 정도의 사람이 북한 땅이 싫어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갔대요. 젊은이들이.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이게 환상이구나. 이게 환상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꾼다는 건 뭐예요? 꿈꾼다라는 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꿈을 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그런 바람이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꿈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꿈을 꾼다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자 뭐 그런 게 많아요.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은 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뭐 교인들 다 나가도 좋으니까 옛날이 좋아 뭐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중심으로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돼 뭐 그러면서 막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시카고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꿈꾸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예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좀 보기 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돼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꿈꾼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내 이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익이 안 되는 거, 생명을 내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 환상을 보는 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인도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제임스 패커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예요, 지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 신자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조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전혀 의외의 사람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고 나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때로는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막습니다. 막 나를 갖다가 막아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하게 뭐 하나만을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떠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그 학생에게 왜 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줬을 것 같아요? 성경, 지혜, 그 다음에 조언, 환경, 뭐 여러 가지 좀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추격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그 학생에게 뭐를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 조언. 조언이에요. 너를 잘 아는 너의 부모님은 너의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대학교는 졸업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너랑 같이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내가 너의 시니어 패스터인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에 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이야기했지 그 선교사님도 너는 지금은 아니래. 그러면은 이러한 조언도 중요하지 않겠니? 그것을 좀 알라고 제가 그 학생에게 그 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로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결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물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결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면 나를 이해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히 어떨 때는 내 환경들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언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동료 신자들의 그 마음. 때로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 마음을 살피고 때로는 우리가 조언도 해주고 또 밥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이 교제를 뜻하는 그 헬라어 코이니오니아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서로 떡을 떼고 어떤 가진 물질을 나누었다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나눔, 같이 밥 먹는 것만을 교제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육적인, 육적인, 영적인 그 유익을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남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이 이혼까지 거의 정말 도장만 찍는 그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또 쉽게 해결됐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잡아주고 누군가가 조언해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정말 원하는구나.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 무관심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게 어떤 매너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교제는 정말 유익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이미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나와 있어 버리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보아스가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특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실까? 근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룻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인 소문이었어요? 부정적인 소문이었어요? 긍정적인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행실이, 평소의 그 삶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룻에 대해서 알게 되었냐면 사환을 통해서. 룻이 처음 일했던 그 일터의 책임자, 뭐 일이라고 표현하기엔 가서 주섰던, 그 이삭을 주섰던, 어떻게 보면 룻과 전혀 상관없는 하루 보고 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환이 또 룻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습니까? 좋게 얘기했습니까? 좋게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잠깐 가서 쉬는 것 외에는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기가 할 수 있는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해갈 때에 이미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룻을 자신의 집안의 사람과 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족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일단 자기가 돌보아야 할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이미 돌보아주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밭에서 주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룻을 그 소녀들과 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라.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신경 쓰지 않고 막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뭐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막 피난 온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사환들이 그 밭을 지켜요. 누가 그 밭에서 죽을 수 있는지 죽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니까 연약한 여인들은 소녀들은 그 사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거기다가 뭐까지 얘기해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러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서 일하다가 물을 길어와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가보세요. 물이 바로 옆에 있습니까? 물 길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보관할 수 있는 물병 같은 게 뭐 지금처럼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식사의 자리에도 초대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룻기 2장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밥 먹고 일어나는데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랬어요. 원래는 곡식단을 다 거두어 간 다음에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곡식 그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으래요. 그다 또 뭐라고 그래요? 사원들에게 다 싹싹 긁어가지 말고 곡식단을 거둔 상태에서 룻이 오면은 빼가지고 거두어 놓은 곳에서 빼가지고 주라고 하잖아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은혜지만 뽑아가지고 죽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룻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먼저 답을 가르쳐준다면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가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너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와서 쉬기를 원했고 또 보호받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너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룻과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정말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좀 나한테 빨리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죠.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사환과 같은 사람. 여러분, 룻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보아스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들이 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평안과 쉼을 베푸는 사람, 식사의 자리에 차별 없이 초대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